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인질 살해 협박 영상에 등장하는 이른바 지하드존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하드존의 본명은 무함마드 엠와지며 쿠웨이트 태생으로 영국 런던에서 자란 20대 영국인입니다. 엠마지의 친구 등 지인들은 그가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런던의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살았으며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엠마지의 친구들은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엠마지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으며 2012년 시리아로 건너가 ISIL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하드존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트로프, 영국의 데이빗 헤인즈와 앨런 헤닝 등 서방 인질들과 최근에 참수당한 일본인 인질들의 협박 동영상 속에 검은 옷과 복면을 하고 수차례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옛 아시리아 마을들에서 ISIL에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적어도 220명에 달한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최근 사흘 동안 하사케주 10개 마을을 장악한 ISIL이 이처럼 많은 주민들을 집단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종교적 소수계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의 공격을 피해 더 많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 하사케주와 카미실리주 주요 도시들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국들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 위협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휴전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최근 사흘 동안 친러 반군의 공격이 줄었다면서도 항구 도시 마리우폴 외곽 등에서 정부군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불법 무기 거래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지난 2013년 청천강호 사건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편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특별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자산동결과 거래금지에 나섰지만 이 회사는 선박을 위장해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 선박 14척 가운데 13척의 이름이 바뀌었고 소유권도 서류상 다른 개인이나 선박회사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천강해운과 압록강해운 등 원양해운관리회사가 만든 34개의 위장업체들과 관련 고위 간부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보고서 유출로 드러난 지난 2012년 응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 암살 기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와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이번 주 들어 남아공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프리카연합 최초의 여성 집행위원장인 들라미니 주마가 임기를 시작할 무렵인 지난 2012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암살 기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터키 대사관 차량에 대한 무장조직 탈레반의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두 명이 숨졌습니다. 카불 경찰청 대변인은 VOA에 대통령궁에서 멀지 않은 터키 대사관 외곽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가운데 터키인 한 명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부장관은 이번 공격이 터키 대사관 차량을 겨냥했다고 밝혔으며 터키 군당국은 터키 정부 특사의 경호 요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목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본부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5.18% 인상한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25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2016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서면 답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심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14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중심축 정책에 기반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아시아 강국들과 관계를 강화했으며 태국과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 인권 보호 노력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과 종합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이웃나라들의 권리와 우려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란과의 핵협상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6자 차원의 탐색적 대화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회담 당사국들과의 심도 있는 북한 비핵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6자 회담 재개 조건은 변한 게 없다는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5자 간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적 대화 개최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각국과 나누고 있는 외교 대화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회담 재개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핵무기가 2020년까지 최대 100기에 달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과 관련해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존 섭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와 미 국방대학이 진행한 학술연구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보사안인 북한의 향후 핵미사일 전망체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 계획을 강력히 규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체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뉴욕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라이스 보좌관과 양 국무위원은 어제 회동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제보건, 대테러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국제 문제에 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특히 올해 9월로 잡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지난해 말 합의한 기후변화 대응 등 가시적인 협력과 공동이해의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사이버 문제 등 양국 간 이견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가 최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탈북자 두 명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는 조셉 김 씨와 한국에서 방문한 탈북자 주찬양 씨를 지난 13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resident Obama and I and his entire administration are committed to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d the suffering that we know is occurring in your country.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전체가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부 세계가 모른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증언했고 세계는 위성 사진을 통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파워 대사는 지금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보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We also see and hear clearly the North Korean officials who are committing these abuses against their own people.
파워 대사는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당국자들을 분명하게 보고 있으며 북한 당국자들이 그 같은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주목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조셉 김 씨와 주찬양 씨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과 탈북 과정 그리고 정착할 때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파워 대사의 질문에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ctually cares about them and care about our country.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주찬양 씨도 북한 주민들에게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계속 꿈을 갖고 있으면 가까운 장래에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김 씨는 지난 2006년 탈북한 뒤 중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했고 주찬양 씨는 2010년 탈북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25일 전 세계 160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특히 북한의 경우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고 수용자들은 초법적 처형과 고문, 휴식이나 식량을 박탈당한 장시간 강제 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부의 무기나 아래 식음료나 의류 자판 같은 민간 경제가 계속 확장됐다며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still no independent newspapers, n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political parties.
북한에는 여전히 독립적인 언론이 없고 시민단체도 없으며 정당도 없다는 겁니다. 황조사관은 또 북한에서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없으며 당국이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조사관은 지난 2013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의 수가 2012년과 비교해 줄었고 국경에서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한 전파 방해 장치 등 감시 기술이 강화돼 국경을 넘는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어 북한에서는 어떤 종교 행위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북한 주민이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종교적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도 심각하다면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5살 미만 아동의 4분의 1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ncluding opening its doors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s.
북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문을 열고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황 조사관은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과 이동, 정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 2년간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4년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폭력에 노출된 재앙의 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나 무장단체 공격이나 분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무력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군대와 주민은 언론 자유를 누리고 국제정세도 환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소개하고 있는 제3국들조차 이런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북한의 언론 자유와 주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 커비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풍선을 통한 대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인권 보고서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커비 전 위원장의 최근 인터뷰 발언은 얼토당토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는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 행위,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ort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re's great interest.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전 세계가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얻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접속이 힘들면 풍선을 통한 전단으로라도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보고서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조사위원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진실을 얻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그러나 북한의 군대와 인민은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정세도 환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런 주장에 주목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유엔 보고서뿐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지수에서 수십 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에리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정권이 언론과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모든 매체를 공포 정치와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역시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세계 최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크레이머 회장은 VOA에 북한 정권이 언론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 전체를 잔인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압제 정책의 일환으로 언론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행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해마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거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20년간 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장혜성 씨는 VOA에 북한의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좋아하는 건 상관없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내내 먹히고 싶은 거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다 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말해야만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불빛으로 찬란한 한국과 칠흑 가든 어둠뿐인 북한을 보여주는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만큼이나 정보의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인 탈북 시인 장진성 씨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북한에 없기 때문에 정권의 압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종화라는 것은 언론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런데 가는 자유 언론이 없으니까 오직 그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은 충성심 강요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그런 부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탄탄했던 정보 통제의 벽은 외국의 라디오와 다양한 외부 기기들,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주 전문가들의 회의 결과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ore and more people in North Korea are getting access to radio, to shortwave radio.
외국 라디오와 중국 전화기 등 여러 기기들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서 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외부 정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지구촌 주민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보후슬라브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협상으로서의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은 북한의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소보트카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5.18% 인상한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6일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 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70에서 $74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의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고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요구대로라면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의 $155에서 $164로 $9 가까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로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지문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다음 달 13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에 내용을 전달했다며 북측 공동위 사무처가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배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절차가 문제라며 입주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조치를 따르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4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홍사덕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오늘 남북관계와 관련해 올해는 더 과감하게 일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장은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7차 대의원회 개회사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매우 어렵고 지난해 고조됐던 국민 기대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이어 한국민의 정서와 북한 주민들의 감정도 고려하면서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의 문화행사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장은 이와 함께 북한도 정치 군사적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들을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인사들이 스웨덴에서 반관 반민 차원의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루어지는 남북 접촉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국제문제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27일부터 이틀간 스톡홀름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의 인사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식의 한반도 문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는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과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가 25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외무성 산하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한 모두 참석자가 연구소 소속이지만 정부 산하기관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군축평화연구소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연구소에서 정부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무성과 연구소 간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남북 간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에 탐색적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측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북한 측 참석자가 입장을 내놓는 형식으로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와 교류관계가 있는 북한은 과거에도 이 연구소의 회의에 평화군축연구소 소속 외교관과 군인 등을 보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진 뒤 6자회담 차원의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스톡홀름 회의에서 북한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연구원의 김현욱 박사입니다.
이번 스웨덴에서 북한 측과의 만남은 어떤 학술적인 차원 그리고 1.5트랙 차원의 대화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반관 반민 성격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뭐 정책 차원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 참석자들이 정부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민간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참석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다음 달 초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군축회의에도 참석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도 연설할 예정이어서 첨예한 쟁점인 북핵 문제를 놓고 남북한 사이에 격돌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군축회의에 다음 주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축회의는 지난달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가 회기로 리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3일 북한 대표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군축회의 연설을 마치고 같은 날 오후 역시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리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론 모두 처음입니다. 군축회의는 무기용 핵 분열 물질의 생산 금지와 외교권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 등과 같은 새 다자 군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군축회의 연설에서 핵과 군축 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경진 노선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핵 보유국 입장에서 전 세계 비핵화가 자신들의 비핵화의 전제 조건일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 세계 핵 군축에 대한 문제들을 공세적으로 제기할 가능성 생각을 해보고요.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도 군축회의에 참석해 리 외무상이 연설한 이튿날인 다음 달 4일 연설자로 나서 북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월 4일에는 제네바 군축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리 외무상과 같은 날인 3일 오후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의전 순서에 따른 유엔 인권이사회의 발언 관행에 따라 조 차관의 연설은 장관급인 리 외무상 직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차관은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할 방침입니다. 반면 리 외무상은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번복을 빌미로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의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거꾸로 미국이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역공을 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기조연설들이 끝난 뒤 회의 말미에 이루어지는 반박 발언 기회를 통해 남북한이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가 내년부터 북한에 나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관영매체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기업협의회에서 러시아 전력회사 라오 동부에너지시스템이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대 전력회사인 라오는 이를 위해 라선특구까지 송전망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회사의 알렉세이 카푸른 부사장은 이날 열린 북러 경제협의회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라선특구에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라선특구는 앞으로 10년간 총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라오는 라선시와 협상을 통해 양측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전 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카프름 부사장은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라선 특구에 대한 송전이 시작되면 2단계로 이를 보완할 새 송전망과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프름 부사장은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한국 측과 몇 주 안에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 수자원 공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미국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던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그동안 ISIL이 서방 인질을 참수하는 동영상에 등장했던 검은 복면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보도들이 있고요. 또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ISIL에 가담하려던 남성들이 체포된 소식부터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 미국 뉴욕에서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던 남성 두 명이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터키를 통해서 ISIL 근거지인 시리아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고 자살로 순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남성 한 명은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체포가 됐는데 앞서 뉴욕에서 체포된 남성의 시리아 행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까?
네, 뉴욕에서 체포된 두 명 중에 한 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19살 아크로르 사이다크 메토프라는 남성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4살 압드라술 하사노비치 주바로프입니다. 두 사람 다 외국인으로서 이제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사이다크 메토프는 터키 이스탄불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제 새벽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주바로프도 뉴욕 브루클린의 집에서 붙잡혔지만 다음 달에 역시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 역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살인 아브로르 하비보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라보프의 시리아행 시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뭡니까?
연방 검찰에 어제 이들을 기소했는데요. 테러 단체를 지원하려 한 혐의입니다. 유죄일 경우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고요. 기소장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보안당국은 이들이 지난해 8월에 우즈베키스탄어 웹사이트에 ISIL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후부터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라보프는 ISIL의 지시를 받아서 미국에서 테러를 벌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으면서 순교하는 방법이 있을지 오바마 대통령을 저격하고 자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묻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직접 시리아로 가서 ISIL에 가담을 하려고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 역시 시리아로 가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힌 사이다크 메토프는요. 미국 경찰과 FBI 요원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권총을 구입해서 경찰을 살해하고 이 살해한 경찰로부터 다시 권총과 방탄조끼를 뺏어서 다른 경찰을 추가로 살해하고요. 나중에는 FBI 본부가 있는 워싱턴으로 와서 FBI 요원도 살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 체포된 하비보프는 시리아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성들의 시리아 행을 지원했다고 기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체포된 것은 다행인데요. 이 미국에서 ISIL의 영향을 받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가 높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세 명이 체포되면서 그런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수사당국은 어제 이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현재 ISIL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이고요. 또 이 네. ISIL에 동조한 테러 공격에 대해서 미국 내에 우려가 높은 것인데요. 지금 이 과거에는 테러 단체들이 이 훈련된 대원들을 서방 국가에 보내서 테러를 저지르는 행태가 많았다면
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추종자들이 테러 공격을 실행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런 자생적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의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 테러 공격을 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쇼핑몰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었습니다.
이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가담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가는 서방인들도 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에 거주하던 남성들도 이제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로 가려다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미국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ISIL에 가담한 외국인은 이미 2만 명이 넘고요. 이 중에 4천 명은 유럽 등 서방국가 출신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요. 런던에 거주하던 10대 소녀 3명이 ISIL에 가담하겠다면서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입국을 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들은 상당수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체포된 19살 사이다크 메토프도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ISIL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종교적으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외국에서 가담한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숫자인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젊은이들이 이런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를 했죠.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었는데 지난주 백악관에서 폭력 극단주의 대응 정상회의가 4일간 열렸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테러 세력들이 서방과 이슬람이 충돌하고 있고 자신들을 성스러운 전쟁의 전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을 합법화하려는 추악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모든 국가와 종교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이 모든 정부와 종교가 종파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극단주의 테러 세력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ISIL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ISIL이 서방 기자 등 인지를 참수하는 동영상에 등장했던 이 검은 복면의 대원, 신원이 확인됐다고요?
네,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남성이 이 쿠웨이트 태생으로 영국 런던에서 자란 영국 국적의 무함마드 에마지라는 겁니다. 이름까지 이렇게 다 나왔는데요.
네.
이 남성은 앞서 공개된 ISIL 영상에서 서방 인지를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영국식 그것도 이제 런던의 억양을 써서 이미 영국인일 거란 추측이 있었고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를 뜻하는 지하드와 영국의 남성 이름인 이 존을 더한 지하드 존이라고 이제 불렸었죠. 하지만 그동안 동영상에서는요, 이 눈과 손을 빼고 온몸을 이 검은 옷과 복면으로 가린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얼굴이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 또 좀 더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까? 어떻게 ISIL에 가담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남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웨이트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자랐고
네.
20대 중반으로 중산층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집도 런던의 중산층 거주지에 있었고요.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했고 또 친구들에 따르면 친절한 성격에 옷을 잘 입는 편이었고 이슬람교를 믿어서 이슬람 사원에 기도를 드리러 가곤 했다고 합니다. 한편 ISIL에 가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요. 친구들은 에마지가 대학 졸업 후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여행하고 극단주의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보도에 따르면 에마지가 지난 2012년에 시리아로 가서 ISIL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아프리카를 여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탄자니아를 여행한 후에 다시 소말리아를 방문을 하다가 영국 정보당국에 잡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앞서 영국과 미국 정부가 이미 지하드 존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었고요. 또 신원을 파악했다는 보도 자체도 이제 확인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무함마드 에마지라는 이름까지 나온 후에도 아직까지 영국과 미국 정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런던 시경 대테러 본부를 지휘하는 리처드 윌트는요, 현 시점에서 지하드존의 실원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 ISIL과 관련해서 ISIL이 시리아 북동부의 기독교 마을 10곳을 점령을 하고 여기 주민 200여 명을 납치했다는 소식도 놀라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ISIL이 최근에 시리아 북동부 하사케주의 기독교 마을을 공격했다는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초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주민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서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에 따르면요, ISIL이 시리아 북동부 하스케주에서 10개 기독교 마을을 장악을 했고 최소한 220명의 주민을 납치했다는 겁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 ISIL의 잔혹한 이 테러 행위에 대한 피해가 더 확산될 거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ISIL은 그동안에 기독교 외에도 여러 소수의 마을을 공격을 해서 남성들은 집단 처형 방식으로 살해하고, 네, 여성은 납치해서 성 노예로 삼는 등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시리아의 소수계 야디지족도 그런 피해를 당했었는데 이번에 장악한 기독교 마을에서도 그런 만행을 저지를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납치된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ISIL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시리아 북부 도시 라카를 수도로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붙잡힌 이 납치된 기독교인들도 모두 라카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야디지족들 여성들도 라카로 보내진 후에 성 노예로 전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죠. 또 ISIL의 공격을 당한 마을에서는 이를 피해서 달아난 주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앞서 ISIL이 납치한 기독교인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미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장관급 회의를 갖고 일부 이제 합의 내용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요. 게다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과 상의 없이 미국 의회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해 연설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더욱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요, 이례적으로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어제 의회 청문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죠?
네, 케리 장관은요, 네타냐후 총리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란 핵협상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반대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이 P5+1 6개국과 이란이 합의한 잠정협정에 대해서 결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용인하게 될 세기의 거래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에 대해서 잠정협정 이후 이란의 핵개발이 분명히 중단됐다는 점을 네타냐후 총리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얼마 전 네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연설이 다음 주 3일로 잡혀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은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너 의장이 이 내용을 백악관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라이스 보좌관은 지난 24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베이너 의장이 백악관과 상의도 없이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했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당파 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는 단순한 불행일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에 파괴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을 찾더라도 만나지 않겠다, 이스라엘 선거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반응인가요?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방문, 의회 연설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베이너 의장이 미 의회 연설 초청을 수락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란 핵협상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도 어제도 거듭 비판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 외곽에서 열린 집권 리크루당 회의에서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포기했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윤곽이 드러나는 합의 내용을 보면 이란이 몇 년 안에 여러 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케리 장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아직 아무도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합의된 것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신의주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는 1도, 신의주는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하 1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0도, 해주 개성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3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역시 3도입니다. 함흥은 맑겠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4도입니다. 장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6도, 해산은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2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입니다.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2 내지 3미터, 먼바다에서는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인질 살해 협박 영상에 등장하는 이른바 지하드 존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하드 존의 본명은 무함마드 엠마지이며 쿠웨이트 태생으로 영국 런던에서 자란 20대 영국인입니다. 엠마지의 친구 등 지인들은 그가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런던의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살았으며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엠마지의 친구들은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엠마지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으며 2012년 시리아로 건너가 ISIL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하드 존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트로프, 영국의 데이빗 헤인즈와 앨런 해닝 등 서방 인질들과 최근에 참수당한 일본인 인질들의 협박 동영상 속에 검은 옷과 복면을 하고 수차례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옛 아시리아 마을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적어도 220명에 달한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 관측소는 최근 사흘 동안 하사케주 10개 마을을 장악한 ISIL이 이처럼 많은 주민들을 집단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종교적 소수계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의 공격을 피해 더 많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 하사케주와 카미쉴리주 주요 도시들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 위협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러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불법 무기 거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지난 2013년 청천강호 사건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편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에 나섰지만 이 회사는 선박을 위장해 운영을 계속해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 선박 14척 가운데 13척의 이름이 바뀌었고 소유권도 서류상 다른 개인이나 선박회사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천강해운과 압록강해운 등 원양해운관리회사가 만든 34개 위장업체들과 관련 고위 간부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가 오늘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대통령궁을 향해 포탄 공격을 가했다고 소말리아 보안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알샤바브 측은 자신들이 대통령궁 시설을 향해 박격 포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샤바브는 앞서 지난주에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공격해 정부 관료 2명을 포함해 25명을 살해하고 부총리 등 4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슬람 율법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최근 수년간 소말리아 정부와 민간인을 겨냥해 반복적인 테러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터키 대사관 차량에 대한 무장조직 탈레반의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카불 경찰청 대변인은 VOA에 대통령궁에서 멀지 않은 터키 대사관 외곽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가운데 터키인 한 명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부장관은 이번 공격이 터키 대사관 차량을 겨냥했다고 밝혔으며 터키 군당국은 터키 정부 특사의 경호요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목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